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서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동시에 표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또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ffirmed the need to address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which poses a serious threat to Japan, the U.S. and beyond, and that Japan and the U.S. will work together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당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비핵화 의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다소 달라진 행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협상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the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다만 북한은 오늘도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핵은 흥정용이 아니라면서 비핵화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도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한 북미 대화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첫 미일 정상회담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일본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는 실리를 철저히 챙겼습니다. 사실상 외교 공백 상태에서 아직까지 정상 간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변수라는 지적입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첫 미일 정상회담. 이시바 일본 총리는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시바 총리로부터 1조 달러, 우리 돈 1450조 원대 대미 투자를 약속받고 일본의 방위비 부담도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 두 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일본에서 수입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We have a trade deficit with Japan of over $100 billion, but we're going to work that out and I think very quickly, frankly. We can do it just on oil and gas. We can work it out.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상위 10개국 중 우리나라는 660억 달러의 흑자를 봐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연히 한국에도 미국산 수입을 늘리거나 무역 조건 등을 따져 불리한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 각국의 상호 관세 도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의 문제につきましても、お互いにそれが互いの利益となるような形で、それは設定されるべきものであります。
일본은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동맹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는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촉각만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이번엔 헌법재판소를 노리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서부지법 폭동 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 도면을 올리고 어느 곳이 보안이 허술한지 답사한 사진도 올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란 제목의 게시글. 건물 도면이 여러 장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헌법재판소와 똑같습니다. 지하 1층부터 층별 내부 평면도로 보이는 도면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쯤 올라온 다른 글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는 게시자, 담벼락이 나자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다는 등 지도와 사진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경찰이 막으면 북촌에 놀러 왔다고 둘러대라는 방법까지 공유합니다. 폭동을 선동하거나 암시하는 단어는 여러 게시글에 은어처럼 사용됩니다. 초코퍼지 아이스크림 사진과 함께 퍼지데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퍼지는 영화 더 퍼지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법률 제도 퍼지데이에서 따온 말입니다. 12시간 동안 살인 등 모든 범죄를 국가가 허락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지목한 2월 13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예정된 날입니다. 또 한 번의 폭동을 선동하고 모의하는 정황들로 보입니다. 경찰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극렬 지지자들은 지난달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도 법원을 사전 답사하면서 담장을 넘는 방법 등을 모의한 정황들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오늘 집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이른바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갈라진 채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파라 불리는 개신교 단체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윤상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전 씨는 12.3 내란 사태는 정당하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비상계엄을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집회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단상에 올랐고 함께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번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좌파 재판관들은 빨리 꺼져라 말이야.
That they denied my request.
이들이 뭐라고 말이야 재판관이라고 앉아있어.
이 자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라며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분들께 특별히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헌재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주장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또 광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하 7도의 한파를 뚫고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대국민 학살의 기획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 등 도심 곳곳에서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난 한 주 탄핵 심판과 관련해 들려오는 소식들에 분노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재판, 이 탄핵 심판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분노스러운 것 같은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대학생들은 최근 대학가에 탄핵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을 반박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수가 이렇게 가지고 탄핵반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 탄핵 반대 여론이라고 봐도 되겠느냐?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퇴진의 목소리가 압도 다수의 학생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저는 알리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도 집회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의원을 여원으로 바꾸고 부하까지 팔아가며 거짓말로 일관한들 있었던 내란이 없어집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말 집회에 참여 동력을 어제 지지자 카페에 올렸습니다.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축제에 함께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최근 탄핵 심판에 나와 공작설과 음모론으로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의 여론전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지난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왔던 핵심 증인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접견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증언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두 차례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습니다. 접견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접견자는 모두 법무법인 추양의 고영일 변호사, 접견 사유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사령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이 모두 금지된 상태라 가족도 면회할 수 없었지만 변호인 신분으로 접견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난 1월 13일 첫 접견은 이 전 사령관이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다음 날 국회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공소제 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고 변호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수차례 접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접견은 1월에만 세 차례 있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전날인 지난 3일에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했습니다.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고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에게 기도를 해주는 등 몇 차례 접견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접견을 거절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의 변호사와 접견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또 진술들을 좀 조정하려고 했다면 혹은 번복시키려고 했다면 그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고 변호사 등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전직 사령관들을 접견한 경위와 내용, 목적 등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들을 접견한 내용이나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사령관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들의 실제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최근 편지를 보내달라면서 사령관들의 수감 교도소 주소까지 공개하며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변호인이 아닌데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수차례 접견한 고영일 변호사. 전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장로로 코로나 집회 때부터 긴밀하게 전시주도 집회에 참여해온 인물입니다. 고 변호사는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전 씨와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 세력 척결도 수년 전부터 주장해왔는데 계엄 선포 이후에도 이를 내세우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주시고 광화문에 나온 진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 난이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도 변호 중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접견을 한 목적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고립된 상황에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접견을 오는 상황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들의 실제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최근 편지를 보내달라며 주요 사령관들의 수감교도소 주소까지 공개했는데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과 연관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걸 정확히 인식했다며 자기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4차례 통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이 통화 내용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들고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선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계엄군이 국회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거듭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화를 내 마음이 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한 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고 하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또 병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통화부터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히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문을 부순다는 것 역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이전 사령관조차 검찰에선 자세히 진술을 한 겁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앞서 6차례 진행됐습니다. 헌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단 11일과 13일 두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오늘 갑자기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주장인데 헌재는 초시계까지 사용해서 양측의 동일한 시간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각각 정해진 두 차례의 신문 시간을 다 쓴 상황.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꺼냅니다.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네. 예, 지금 뭐 범건이 저 뭐야 위치 추적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는 8분 넘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반박하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질문을 더 하겠다고 나섭니다.
정인 돌아가십시오.
3분간 질문하세요.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절차에 없는 걸 요구한 겁니다. 이랬던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시간 제약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할 헌재가 절차 진행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라고 강요해 증인의 거짓말을 밝힐 기회가 차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양측의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측의 이런 문제 제기는 헌재에 정말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여론전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진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는 겁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네. 6차례 변론 기일까지 쭉 지켜보셨을 텐데 네. 뭐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의원이니 요원이니 인원이니 뭐 이런 좀 논쟁들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 헌법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탄핵 심판의 본질과 최대 쟁점이 뭐라고 좀 보시나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도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재 그 심판대에서 보면은 이 요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위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임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뭐 대통령의 지시를 했느냐는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의 헌법상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째,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거친 건 공지 사실입니다.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비상사태 거대 야당의 형편은 여기에 절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또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합니다. 더 이상 뭐 형사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지금 그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이제 현재도 그렇게 안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시기는 네.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뭐 정치 성향이나 이력 같은 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런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이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다양성을 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지명하는데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습니까?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건은 헌법의 본질, 기본 이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성향을 지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는 법조인이 재판관으로 지명되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법 위반 행위를 일치해서 저는 지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지금 마흔역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해서 최대행이 지금 임명을 안고 있다.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뭐 헌법 조문을 뭐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헌법 111조 2항에는 헌법재판소는 9명을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보면은 그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걸 임명하네 안 하네가 아니고 이건 형식적, 의례적인, 소극적인 권한도 아니고 당연히 헌법에서 임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하는 것은 저는 참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헌법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주요 정부 인사들이나 여권 인사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도 좀 탄핵에는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민 분열도 좀 심각한 수준.
글쎄요. 이건 저는 탄핵은 아니 비상계엄은 반대한다. 이렇게 다들 주장을 해요. 정부 강요들도 마찬가지고. 비상계엄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밀고 나갔거든요. 그거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탄핵은 바로 그걸 가리는 건데 탄핵에는 소극적이고 반대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 모순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혼 사유가 분명한데 같이 살자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국민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판단을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좀 약간 이런 지식이 불비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그 이번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 법조인으로서 참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윤 대통령은 어제 윤상현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네. 뭐 국민의 자존심이다,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네.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 이 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거 저는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대통령이 지금 할 때입니까? 저는 대통령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데 고난해서 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히 그 위헌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국회 신인도가 하락해서 이 국가의 어떤 국격이 추락하든 말든 또 국민들이 이 편가르기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속으로 말이죠. 뭐랄까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거 관계없이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국민은 현명합니다.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주십시오.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석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띄웠던 동해 가스 전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걸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는데 한 번 시추로 실패를 단정짓긴 어렵고 다른 유망 구조도 시추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이번에 했던 1차 탐사는 지금 우리 동해 가스 전의 탐사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추가 시추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스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이 매장이 되어 있는 가스가 여기를 지나갔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우리가 발견해 놓은 또 여섯 개의 유망 구조가 있고 그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1차 시추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천억이 들었지만 우리 해저 그 심층에 있는 지층 구조에 대한 매우 귀한 지금 1,700여 개가 넘는 그 시료를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했고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주말인데도 이례적으로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여러 의혹들을 반박했습니다. 후속 시추를 둘러싼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선 1차 잠정 결과가 양호한 요소들을 시사해 정밀 분석 결과가 반영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자 유치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는 사전 설명회에서 여러 기업이 관심을 보였고 이번 시추로 신뢰도가 높아지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탐사는 오징어, 명태 등으로 이름 붙여진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난해 말 야당이 관련 예산을 98% 삭감했고 여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기대하지만 성공할진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당장 다음 달부터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 개발 수익은 줄게 됩니다.
리스크를 이렇게 나누는 형태를 저희가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성공했을 때 수익도 나눠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JTBC 정아람입니다.
텔레그램방을 이용해서 200명 넘는 남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총책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데에는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오늘 오전 9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김노관, 33살입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이후로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김 씨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신상이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김노관의 신상정보가 오늘 공개된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꾸려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그 밑으로 집사와 전도사 등 피라미드식 계급을 만들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SNS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신상정보 등 약점을 잡아 성착취물을 만들어 협박했습니다.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라고 하며 나체 촬영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10명을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 수만 234명, 이 가운데 159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 규모만 보면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이어지는 한파 속에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전 8시쯤 제주에선 눈길에 차 한 대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엔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양방향 고속도로에서 각각 4중, 6중 추돌 사고가 나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선에서 사라졌던 북한 군대가 다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러시아에 파병돼 싸우던 북한군은 지난 몇 주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작전 지역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이 약 1만 명 투입됐으며 석 달간 최소 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산토리니를 비롯한 그리스 섬 4개에 대해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이 섬들과 인근 해역에선 규모 5.2의 지진을 비롯해 지난달 말부터 거의 매일 지진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효력이 최대 90일까지 유지됩니다. 중국 하얼빈 쇼트트랙 경기장에는 태극기만 걸려 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500m 시상대엔 우리 선수 셋이 섰습니다. 세계 최강인데도 유독 500m에는 좀 약했는데 이번엔 말 그대로 싹쓸이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돌아온 에이스 최민정은 여전히 최민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1위로 나서더니 단 한 번도 앞을 내주지도 않고 끝까지 앞만 보고 내달렸습니다. 그 뒤엔 김길리, 이소연이 차분하게 뒤따랐습니다. 결국 결승선에선 3명의 우리 선수가 나란히 들어오는 진기한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없었던 500m에서 올 포디움, 즉 시상대를 우리 선수만으로 채운 겁니다. 하얼빈에 태극기 3개가 걸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길리는 여자 1500m와 혼성 계주까지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아, 엄마 앞에서 금메달 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엄마 많이 사랑해.
남자 500m 결승은 가장 뜨거웠습니다. 선수들의 자리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졌고 재출발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태성이 실격된 게 안타까웠습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리며 시작한 레이스. 박지원은 중국의 린샤오진과 순룸을 순식간에 제치며 선두로 올라섰지만 막판에 뒤집히면서 아쉽게 2위를 했습니다. 다만 앞서 1500m와 혼성계주에서 2관왕에 올라 왜 세계 1위인지는 증명했습니다.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진, 임효준은 혼성계주에서 넘어지고 말았지만 마지막 5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하얼빈에서 애국가를 4번 울려 퍼지게 한 우리 쇼트트랙은 내일 남녀 계주와 1000m에서 다시 힘을 합칩니다. 하얼빈에서 JTBC 이혜원입니다.
쇼트트랙만 잘한 게 아닙니다. 스노보드 이채우는 하얀 눈 위에서 금빛 비상을 보여줬고 스피드스케이팅에 처음 등장한 100m에서는 0.004초 차로 이나현이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하얀 눈보라가 지는 슬로프. 이채우는 내리막 경사를 내려오며 겁없이 날아올랐습니다. 레일에 부드럽게 올라타 무르르듯 통과하고선 공중에서 4바퀴, 1440도를 도는 아찔한 공중고개까지 말끔히 해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중국의 류하오 위와 14점 차, 압도적인 격차로 1위에 올랐습니다.
하프파이프 대회만 하다 보니까 슬로프스타일에서도 되게 기술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편인데 이제 대회에서 못 보여준다는 게 좀 약간 한인 것 같아요.
결국 생애 첫 아시안게임에서 원하던 꿈을 풀어냈습니다. 이채우는 원래 주종목인 하프파이프만 출전하려 했지만 대회 직전 추가 신청한 슬로프 스타일에서 먼저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출발 총성과 함께 박차고 나가는 선수들. 숨고를 새도 없이 짧지만 강렬한 질주가 이어집니다. 10초 50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이나연이 활짝 웃습니다. 다음 조에 출전한 김민선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나연과 같은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겁니다. 결국 1000분의 1초까지 확인한 끝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0.004초 차이로 이나연에게 금메달이 돌아갔습니다. 19의 나이에 생애 첫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이나연은 부담 없이 뛰어 메달을 딴 것 같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100m는 올림픽에도 없는 생소한 종목이지만 개최국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된 건 우리 선수들이었습니다. 스키 이승훈도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전국을 덮친 강력한 추위에 엿새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물까지 얼리는 강추위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현장 곳곳을 조승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 앞바다가 얼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까지 휘몰아쳐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얼음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강추위가 바닷물까지 얼린 겁니다. 지난 3일 이후 엿새째 전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혹한기에 삶은 평소보다 더 고됩니다. 26년째 손세차장을 운영하는 윤연기 씨. 요즘 손님에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고압수 뿌리고 세제 거품 묻히기 무섭게 얼어버려 깨끗한 세차가 어렵습니다. 온수 쓰느라 보일러 돌리고 장비를 얼지 않게 관리하려면 부담도 커집니다.
어쨌든 연료라는 걸 떼다 보니까 좀 병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세차비를 올릴 수는 없고.
시장엔 손님 발길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채소와 나물은 눈 깜짝할 사이 얼어버립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이 노점 상인을 괴롭힙니다.
의자 밑에다가 남비가 있어가지고 걷다가 수술 놓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교체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좀 추위를 좀 견딜 수 있으니까.
전기차 주행거리는 평소에 비해 뚝 떨어집니다. 배터리가 다를까 봐 히터 대신 손바닥만한 보조 난방기에 의지해 다닙니다.
여름에는 풀 충전하면 270까지 가는데 겨울에 한 220 정도 되고 220도 히터를 틀면 한 180까지 떨어져요.
한파에 사람만 힘든 건 아닙니다. 한우 농장의 어린 송아진, 패딩 조끼를 입고 보온등 밑에서 몸을 녹입니다. 맨몸으로 추위를 맞은 어른 손, 콧수염이 얼었습니다. 길어지는 추위에 전국적으로 한랭질 환자 수와 동파사고 발생 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1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